오늘 우리가 함께할 안교 교과는 제2과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의 교과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오순절이란 주제를 다룹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첫 설교가 소개되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신앙 공동체의 출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헬라어의 50번째를 의미하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또 민수기 28장 26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는 칠칠절, The Feast of Weeks 라고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오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 날 요제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의 첫 소출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특별히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봄절기에 해당되는 그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봄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상하는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첫 번째 영적인 추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루에만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성령의 강림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열렬한 기도로 오순절을 준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순절의 초자연적 성령 강림에 대한 사도행전의 언급을 가만 관찰해 보면 이 성령 강림이 구속사의 한 특별한 순간으로서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매우 이례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언급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인 또한 이례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언급되고 있는 바람과 불, 이런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 19장 18절,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과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과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항상 일하셨지만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사도행적 37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방언의 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결과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령의 한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 성령의 다른 여러 은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8절, 28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적인 설교 역시 성령의 한 은사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12절, 5장 12절, 16절은 치유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도행전 6장 3절, 또한 5절은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오직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현저한 은사로서 등장한 이 방언, 이 방언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 이 방언의 성격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방언은 분명 외국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언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방언은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행하는 방언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과 다른 방언인가?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한 방언 역시 사도행전의 방언과 마찬가지의 외국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1세기 무렵 세계 유대인 인구는 약 800만에서 1천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중 최대 60%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땅 이외에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할 줄 모르는, 아람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회심을 경험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렉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미지의 신비한 언어가 아닌 기존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단어는 어느 민족이나 지역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 제자들은 기존의 여러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거주하며 그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어떤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 기적들은 재림교회 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놀랍게 변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의 제자들은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놀랍게 변신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부터 8장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오순절의 예언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의 강림을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비추어 그 구약의 모든 본문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가 세 가지의 중요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시편 15편 8절부터 11절, 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의 차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종말론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내용 속에서 그가 전한 복음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요점은 예수님의 삶과 최근에 벌어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기초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의 신분뿐 아니라 기독교의 기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예언의 성취였으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분의 메시아되심을 증명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높임을 받으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방언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언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분이 높게 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성령 강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하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메시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를 넘어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권세를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첫 열매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청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항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심령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중들의 탄식에 대하여 베드로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용서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회개와 침례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와 침례에 대한 기별은 구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는 단순한 유감과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획기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더불어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회개는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일까요? 회개가 침례를 요구함은 회개가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관계된 돌이킴이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 이후로 회개는 침례와 연결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는 회개의 표현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도덕적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주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특별한 선교 사역을 위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성령 충만은 구원의 표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 것이야말로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의 부름에 따라 선교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 가장 필요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교회에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된 것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 가장 요구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의 교회는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의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야말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신자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의 교과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rength I find. Says, O Lord, that I lose the faith's sweet consolation.